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의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로 타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탄원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부활에 대한 소망을 붙잡아야 합니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강조점은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할 거다고 하는 것입니다. 20절부터 22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20절부터 22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담이 타락해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따지자면 두 번째 아담이신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아담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 온 것처럼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모든 사람이 삶을 얻게 될 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는 것은 첫 열매가 맺히면 그 뒤에 계속 이제 그 열매가 따라서 맺히는 거예요. 첫 열매는 하나님께 드리죠.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린다는 것은 이 모든 열매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고 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 첫 열매라는 것은 그 뒤에 따라오는 모든 것도 다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첫 열매로 부활하셨다는 것은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도 다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거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은 순서가 있습니다. 일종의 그 구속사적인 순서라고 할 수 있는데 23절부터 26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23절부터 26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는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그러니까 지금은 예수님이 왕이신 거예요. 25절에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지금은 예수님이 왕이시고 그 예수님이 모든 통치, 모든 권세, 모든 능력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을 다 무너뜨리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가 이제 곧 오는 거죠. 이것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예수님이 지금 왕노릇 하시면서 모든 원수를 쳐서 무너뜨리시는 사역을 하고 계신데 결국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 그래서 최후에는 예수님 다시 오시면 모든 사망의 세력은 다 힘을 잃고 온 세상 모든 것이 다 주님께 복종하게 될 거라는 거죠. 28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27절부터 28절입니다. 시작.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 아래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신 분, 온 세상의 왕으로 예수님을 온 세상의 왕으로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는 온 세상 모든 만물을 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들어가도록 이렇게 만드실 분, 그분이 예수님이시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온 세상의 왕이시고 예수님이 결국 최후 승리하실 거다 하는 것을 이 본문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온 세상 모든 만물을 다 하나님께 복종하게 하시는 데 있어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사건이 뭐냐? 그게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온 세상 모든 만물이 다 예수님 앞에 무릎 꿇게 되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 사망의 세력은 다 무너지고 온 세상이 다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실 우리 믿음의 출발점도 예수님의 부활이고 우리 믿음의 완성 혹은 우리 믿음의 최종적인 영광도 여러분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면서 우리가 누리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신 예수를 믿는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세상에는요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29절 같은 거 보시면 2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고린도 교회 안에는 부활이 없다 혹은 어떻게 부활하냐 뭐 이런 거 가지고 따지는 사람들 있었거든요. 그래서 죽은 자들이 도무지 살아나지 못하면 이라는 것은 일종의 질문인 거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은 반드시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은 그거를 안 믿으면서도 없다 그러면서도 29절에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받는 이것은 조금 해석하기 어려운 일이기는 하지만 항상 죽은 자들을 위해서 뭘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를테면 초상집에 가면 명복을 빕니다. 이렇게 인사하죠. 명복이라는 것은 죽음 이후의 세계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명복을 빌지 않아요. 그것은 기독교적인 표현이 아니죠. 그것은 대단히 불교적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명복을 빕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명복이라고 말할 때 그것은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미리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말을 쓰지 않는다고요. 그건 성경적인 말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복을 빈다 이렇게 말할 때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그런 표현을 쓴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죽은 자를 위하여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그것이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마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시대에 그렇지만 그것이 바른 일은 아니에요. 다만 죽음이 인생의 끝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에는 충분하다는 거죠. 여러분 요즘 통일교가 계속 이제 많이 깨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교는요 뭐 무슨 조상 해원식, 조상 축복식 이런 거 했어요. 해원식이 뭐냐면 이제 조상의 죄를 하여튼 씻어내는 거죠. 조상을 축복하는 거예요. 이를테면 죽은 조상. 그런데요 막 100대 조상쯤 되면 어디까지 올라갈까요, 여러분? 100대 조상이면요 저기 신라시대 훨씬 이전으로 넘어갈 것 같은데 여하튼 그런 짓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조상 해원식을 위해서 돈을 내라고 하는 거죠. 쓸데없는 짓이죠. 그거는 정말 돈을 긁어 모으기 위한 수단에 불과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거는 여러분 우리가 이 살아있는 이 때의 삶이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죽은 자를 위하여 세례를 받는 거는 쓸데없는 짓이에요. 그거는 해서는 안 되는 짓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짓을 하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전제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 죽음이 끝이다. 그리고 죽음 이후는 아무것도 없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는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것을 이 본문이 논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를테면 30절부터 32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30절부터 3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죽음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다는 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무슨 이익이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고 죽음이 인생의 끝이라면 내일 죽을 거면 뭘 그냥 먹고 마시는 것이 최고지 이게 그 이후의 삶을 준비할 이유가 뭐가 있겠느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코로나 상황에서요 언제 병 걸릴지 모르고 언제 죽을지 모른다 그래가지고요 허랑방탕하게 사는 사람이 그렇게 많이 있다 그럽니다. 내일 죽을 터이니 이제 오늘 먹고 마시는 것이 오늘의 삶이 최고가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사느냐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하는데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하는 헌신의 삶이라는 것이 무슨 가치가 있겠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초대교회 안에는요 진짜로 허랑방탕하게 사는 사람들을 꽤 있었어요. 언제 죽어도 상관없다 생각하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 있었거든요. 그런데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그런 사람의 삶이 오히려 더 정당한 거죠. 내일 죽을 테니 먹고 마시자고 말하고 뭐 죽음 아이고 한 번 죽는 건데 뭐 까짓거 그러면서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의 삶이 오히려 더 합당하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허랑방탕한 삶을 옳다고 말할 사람이 불신자 가운데도 누가 있겠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이 본문은 상식에 기초해서 죽은 자의 부활이라는 것이 얼마나 확실한지를 논증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사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우리가 굳이 예수 믿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야말로 부활이 없다면 죽음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소망이 없다면 그야말로 내일 죽을 터니 먹고 마시자고 말하면서 허랑방탕하게 살아가는 삶이 오히려 더 지혜로운 삶이 되겠죠. 그렇지만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이 뚜렷하게 서 계시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 삶을 다스리신다는 것도 명확한 일이고 그분이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신다는 것도 분명한 일이기 때문에 이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부활에 대한 소망, 이 부활 이후에 우리가 누리게 될 영원한 영광에 대한 소망을 부여잡고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신 예수님이 이제 곧 다시 오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망의 권세를 다 무너뜨리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여시면서 영원한 천국에서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그날이 이제 곧 온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 그 영광 바라보고 그 영광 소망하면서 이 부활에 대한 믿음으로 견고하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